여기는 슈카바치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
슈카바치 라디오 특별 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 공화국 제9화 제2편 상해로 망명하는 독립지사들. 한편 3.1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시작하여 각 지방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자 전국 각지로 만세의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김구가 거주하는 서북지방, 즉 평양, 진남포, 신천, 온정, 문화, 안학에서도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흔이 넘은 김구는 처다들의 백일잔치를 조촐하게 벌이고 있었다. 김구 자신이 누이도 없는 완전 호롤 단신의 독자라. 어머님은 물론이고 여러 지인, 친구들도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세였기에 마을의 경사처럼 모두 모여 축하해주고 있었다. 김구 집 주변을 감시하는 외헌병 서너 명도 잔치 술 몇 잔을 받아 먹는다. 이들은 요주의 인물 김구가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감시하느라 며칠 전부터 와 있었다. 이때 자전거를 탄 사람이 한 통의 서신을 들고 온다. 뜯어서 보니 장덕준 군이 보내온 서한이었다. 국가대사가 일어났으니 평양으로 속히 와서 도의하자. 이에 외헌병은 묻는다. 무슨 서한이뭡니까? 뭐긴요, 우리 아들 백일 축하 서한이지요. 하며 달랑 한 장짜리 편지지를 흔들며 좋아하는 척한다. 다음 날 아침, 김구는 평내 소작인들에게 농기구를 가지고 일제히 모이라고 한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제방에 올라 제방 수리를 지휘한다. 김구 집을 감시하던 외헌병놈들은 종사 준비만 하는 김구를 보곤 정오가 되자 슬쩍 사라져버린다. 점심시간쯤에 김구는 잠시 이웃 마을에 다녀온다 하며 소작인들에게 일을 잘 끝마치도록 지시한 후 몰래 평양으로 가니 기다리던 장덕준 군이 상기된 얼굴로 맞이한다.
지금 급히 상해로 가셔야겠습니다.
상해를요? 아무 채비도 안 하고 왔는데.
한시가 급하오.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으로 파견된 우리 동지가 회의 참석을 거부당한 모양이오.
어째서요?
각 나라 정부 대표만이 참석할 수 있다 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답니다. 그래서리 상해 모인 독립지사들이 하루빨리 임시정부를 설립을 하여 파리에 파견된 우리 동지들에게 한국의 임시정부 대표라는 신임장을 보내줘야 하니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소이다.
지금 임시정부 수립하고 신임장을 만들어 보내면 그 회의가 다 끝나지 않겠소?
걱정 마시라요. 7월까지는 이어진다 하니 서두르면 아무 탈 없이 될 듯하오.
그렇다.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파리 강화회담, 즉 파리 평화회의가 1919년 1월 18일에 개최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에 전 세계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고무되어 있었다. 민족 자결주의란 각 민족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 집단적 권리를 뜻한다. 이에 국내외 각처의 독립지사들은 모두 이 파리 강화회담에 조선 대표를 보내 세계의 인정을 받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높인다. 이에 미국과 하와이의 대한인국민회와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의 전러 한족회 중앙총회,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신한혁명당이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선두에 나선다. 하지만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는 프랑스로 가기에 필요한 여권 발급은 불가한 상태였다. 그래서 각 지역의 단체들은 여권 발급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조선의 대표로 미국 대통령까지 만난 조선 외교 스타 이승만은 미국 여권 발급에 확신이 있었다. 왜냐하면 미국 유학 시절 프린스턴 대학을 다닐 때 그곳에서 배운 교수이자 총장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지금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도 여권 발급은 쉽게 얻을 거라 자신에 차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직접 윌슨 대통령에게 조선의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담에 참석하려 하니 미국의 임시 여권을 발급해달라는 편지와 함께 면담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이 박사가 파리에 오는 것은 유감이라는 회답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었다. 그런데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임명하여 프랑스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젊은 청년답게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여권을 취득한다. 여권이 없어 고민하던 김규식과 그 일행은 반청, 반북경 정부 운동을 하며 독립을 선언한 광둥성의 손문 정부를 찾아간다. 그들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하려던 차이기에 그 중화민국 대표단의 정육수를 만난다. 영어, 한자,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산스크리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천재 김규식은 중화민국 대표단의 정육수와 광둥어로 아주 자세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한국인의 처지를 공감한 정육수는 파리행을 계획하는 김규식 일행에 큰 호감을 느끼며 도움을 주기에 이른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그들의 배표 일부 줄 테니 중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파리에 가자고 말이다. 젊은 김규식 일행은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러겠다고 수락하여 마침내 1919년 2월 1일 김규식은 김탕, 여운홍 등의 대표단을 이끌고 상하이를 출발한다. 우리나라 각처의 단체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면서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 젊은 신한청년당이 해낸 것에 대해 모두 쾌재를 부르며 그들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기에 이른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제출하고 한국 민족의 주장, 한국의 독립과 평화 등의 인쇄물을 출간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일제의 침략상과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프랑스 외교부는 각국 정부 대표만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며 김규식과 그 대표단 일행의 회의 참석을 거부한다. 김규식은 이를 상하이에 알리니 신한청년당과 그 외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임시정부의 대표라는 신임장을 보내주기 위해 각기 임시정부를 바삐 수립하는데, 아무튼 김구는 상해를 가기 위해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에는 물 끓는 듯하는 말소리가 만세 부르는 이야기뿐이다.
황해도 평산 금서는 어느 날 불렀고 우리가 죽지 않고 드디어 독립이 되나 봐.
어디서 만세 부르다가 사람 몇 명이
우리 독립은 살아. 벌써 다 되었죠. 외가 아직 물러가지만 않은 것뿐이지 전국의 인민이 다 떠들고 일어나 만세를 부르면 외놈이 자연히 쫓겨나고야 말죠. 광주 봉산에서는 어떻게 불렀고.
그런 이야기에 김구는 배고픈 것도 잊고 신의주역에 하차하였다. 개찰구에 외헌병이 지키고 여행객들을 엄밀히 검사한다. 김구는 아무 진보따리도 없이 수건에 여비만 싸서 요대에 잡아메었다. 어떤 물건이냐 물어서 돈이라 하였고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어서 목재상이라 하였다. 외헌병은 위아래로 쓱 훑더니 바로 가라고 한다. 신의주 시내에 들어가 요기를 하며 공기를 살펴보니 그곳 역시 흉흉하였다. 오늘 밤에 또 만세 부르자고 아까 통지가 돌았다는 등 술렁술렁한다. 김구는 신의주와 접해 있는 중국 단동시의 안동현으로 가자마자 중국인의 인력거를 불러타고 바로 큰 다리 위를 지나서 이륭양행이라는 상하이발 영국 배를 탄다. 황해안을 지나갈 때 일본 경비선이 나팔을 불고 따라오며 배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영국인 선장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경비구역을 지난다. 이에 전속력으로 일본 경비선이 따라오지만 영국 배가 훨씬 빠르다. 김구는 선장의 배짱이 두둑하다고 느끼면서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 나라에 힘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영국의 국력에 부러움을 느낀다. 4일 후 무사히 푸동선창에 내렸다. 압록강과 면에 있는 단둥시 안동현은 아직 얼음덩이가 첩첩이 쌓인 것을 보았는데 황푸동 선창에 내리며 바라보니 녹음이 우거졌다. 여관에서 하룻밤 숙박하고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지 내에 임정청사 건물이라는 데로 마침내 김구는 도착했다. 상해에 집합된 인물 중 김구와 아는 사람은 이동령, 이광수, 김홍서, 서병호 4명이었고 그 밖은 미국과 일본에서 도착한 인사들, 러시아 제국령 중앙아시아와 본국에서 찾아온 인사들, 전부터 중국에서 유학 및 상업을 하는 동포들로 그 수가 무려 500여 명이 된다 한다. 김구는 이동령, 이광수, 김홍서, 서병호 등 옛 동지들을 찾아가 만나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다. 드디어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된다. 각도에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모인 걸 보고 김구는 직접 관여는 못하는 아래 신분의 위치이나 임시정부 조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벅차오르고 뿌듯하다. 첫 번째로 전국 각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발하였고 이들은 임시정부 강요를 선출하는 것은 물론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는 것이 이들의 주 임무라 한다. 그런데 국호를 정할 때 의견이 엇갈린다. 옛부터 내려온 전통적 국호에 왕권이 무너졌으니 공화국을 붙여야 한다는 커다란 틀은 잡혔으나 우리 국호가 조선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으니 어느 것을 따서 할 건지에 대해서 쉽게 정해지지가 않는다. 이때 교통장관에 임명된 기자 출신의 신서구가 국호 명칭을 대한민국을 발안하자 외무부 차장에 선출된 여운형은 반대 의견을 낸다. 대한이라는 말은 조선 왕조 마렵에 대한제국이라고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가 뭐 있겠소? 라며 말이다. 하지만 모인 이들 모두 대한이라는 말이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이에 신서구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합시다! 라고 주장하자 동의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간다. 그 다음은 임시헌법인데 논의 중에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하는가에 구황실 예우 문제가 불거진다. 조완구 등 비교적 연로한, 그래서 황실을 존경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구황실 우대를 주장하고 안창호, 여운형 등을 비롯한 청장년층은 반대한다. 이에 표결을 붙이니 그 결과 황실 우대론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임시헌장 제8조에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구황실을 우대함 이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임정 수립이 진행되어 갔다. 이에 선출된 각 부처 장관들은 곧바로 자기 부처 인선에 바쁘게 움직인다. 이에 미주로부터 상해로 건너와서 내무장관으로 선출된 도산 안창호는 김구를 그 휘하 내무위원회 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김구는 안동지에게 자기는 임시정부의 내무위원 대신 문지기, 즉 수위를 청원한다. 그 이유는 종전에 본국에 있을 때 순사시험 과목을 혼자 모의시험을 쳐본 결과 합격하기 어려운 점수대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족한 실력의 소유자가 내무위원 자리에 앉는다면 임시정부에 누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실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김구는 걱정스러운 말로 고백을 한다. 안 내무장관은 흔쾌히 받아들인다. 미국에서도 오직 백악관만 지키는 관리가 있으니 우리도 백범 같은 사람이 오로지 우리 임시정부 청사만을 지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또 절대 필요한 것이라 여겨지니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알려준다 한다. 다음 날 도사는 김구에게 호련 경무국장 임명장을 준다. 김구는 경찰국의 수장이 되라 하는 건 순사의 자격도 안 되는 자신에게는 너무 분해 넘치는 직책이라 한사코 거절을 한다. 이에 도산 안창호 동지는 김구의 손을 잡으며 힘주어 얘기를 한다. 백범, 우리 임시정부는 국무회의 각 부서 장관들이 아직 다 취임하지 않아서 각 부서의 차장이 장관의 직권을 대리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그런데 윤현진, 이춘숙 등 저 차장들은 보시다시피 백범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젊은 청년들인데 자네같이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문을 지키게 하고 통과할 때마다 인사를 하게 시키는 것은 도저히 맡기기가 미안해하니 어떡하오. 그리고 백범은 여러 해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외놈의 실정을 잘 알 터이니 그대 말고 어느 누가 경무국장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소. 백범이 만일 거절하여 피한다면 청년 차장들의 부하되기가 싫다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터이니 거절 말고 어서 공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오. 이리하여 1919년 4월 11일 국민주권과 삼권 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 국가체제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탄생하였다.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기치를 내걸고 경성부에서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한 한성정부가 대조선공화국을 국호로 하여 13도 대표 국민회의의 명의로 선포되었고 러시아 프리모리의 지방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었다. 그 외에도 고려임시정부, 신한민국임시정부, 조선민국임시정부 등 여러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 이 단체들은 모두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에게 임정외교대표와 전권대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1919년 3월 17일 러시아령의 대한국민의회는 외무총장 겸 파리 강화회담 강화대사에 선임하고 4월 11일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김규식을 외무총장에 선출하고 4월 17일에는 평안북도에서 설립된 신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무부 차장으로 추대하였고 4월 23일에는 지금의 서울인 한성에 설립한 한성임시정부는 대조선공화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김규식을 항무총장에 선출한다. 이렇게 총 6군데의 한국임시정부가 생겼고 그들 모두는 김규식에게 임시정부 대표 자격이라는 임명장을 파리로 보낸다. 즉 한꺼번에 4군데에서 임명장이 날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와 젊은 김규식의 일행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과 프랑스 외무부의 잇따른 거부로 인해 결국 김규식 일행은 파리 강화회담에 참석할 수 없었다. 수카바티 라디오 특별기획 듣는 드라마 제로공화국 기술의 인일규 연출의 김지우 목소리의 진남수였습니다. 제로공화국 제10화는 다음 달 같은 시간에 계속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는 슈카바치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